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송준호, 최지숙 부부입니다. 이번에 아들 순산을 감사드립니다. 박순옥 집사님, 이렇게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권승희, 타교회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기태 장로님, 곽정덕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도 멋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녁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도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대부흥을 늘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 부흥을, 이건 그냥 부흥이 아니라 대부흥이죠. 이 부흥을 우리 가운데 늘 허락해 주시면은 교회도 얼마나 잘 운영이 되어져 갈 것이고, 또 성도들도 신앙 생활하기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이상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한쪽에서 모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참잘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죠. 바로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대부흥의 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 자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러한 시대이죠. 그러나 늘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을, 이 대부흥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때에 직접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면서 대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대부흥을 허락해 주시냐면은 한 세대가 영적으로 최악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에, 그래서 영적인 타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은 대부흥의 기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학자가 한번 세어 보니까요, 교회 초대 교회사 이후로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날수로 따져보면 100일도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태까지 간 다음에 대부흥을 주시면서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건 사회건 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까지,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 이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초대교회 대부흥도 그러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일 정도로 영적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을 해주셨죠. 구약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도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그 문화 속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을 때쯤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사귀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디나 사건,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이로 인해서 하물 족속을 속이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가난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사태에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일어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구약에 처음으로 나타난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옷을 새로 입고 정결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을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으키시면서 주신 부흥이 바로 이 부흥입니다. 또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운동도 영적으로 최악의 사태에 빠져있을 그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종교개혁운동이죠.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윤리도덕 다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도 완전히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대부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자꾸 악해져가니까 더 이상의 교회도 소망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니까 이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인들의 58%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8%면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단 36%만 동성결혼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성인이 되는 18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이들은 무려 81%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18세에서부터 30세 이 젊은이들 세대, 이들이 주력 세대가 되는 그러한 때에는요, 미국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81%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동성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게 입양을 하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정신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더 피폐해져 갈 것이고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의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손댈 수 없는 하나의 문화, 평범한 문화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더 이상 손 못 쓰게 된 것입니다. 58%가 됐는데요, 어떤 정치인들이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미국은 손 쓸 수 없이 바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과 똑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영적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 어둠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제 이 시대에 이전에 일으켜 주셨던 그 대부흥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시대가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대부흥이 올지 심판이 올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부분적인 성장과 부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대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그때는 온 세계가 다 타락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로서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깨어있는 백성만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시키도록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롯과 두 딸만 겨우 건져내었습니다. 그것도 이 롯이 순종을 잘 하지 않아서 겨우겨우 아주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을 소돔과 고모라에 허락을 하시기보다는 심판하시는 것,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대부흥을 주실지 아니면은 심판을 하실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잘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 자꾸만 악해져 간다, 악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더 바짝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향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주변국으로 가진 이 수치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종으로 팔려가고 사로잡혀가고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이럴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고 성적인 타락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요, 우리나라 이미 서서히 진행이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도는 소리가 들리니, 북방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요, 전쟁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는 사로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당할 뿐이었지 사람들은 듣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북방에서도, 우리 근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북방에서도 크게 떠드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들려오고 있지만 여러분 귀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까? 지금 북한이 그 북쪽에서 떠드는 소리는요, 1호 전투 근무 태세에 돌입했다라고,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전쟁 훈련을 하면서 핵 공격을,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막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 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공개적으로 통보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요, 그냥 떠드는 소리일 뿐이라, 그렇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쟁의 위기가 가장 높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소리로만 존재하다가 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소리로만 그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다못해서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하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하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예,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했지만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요, 이와 같은 소리입니다.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들려왔던 북방에서 떠드는 그 소리는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북방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저 북방에서 그 큰 소리를 떠들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고개 들고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적어도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거야, 다 백이면 백 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다니엘, 에스겔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쫓겨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집에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 파란을 맞아서 잡혀가지고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은 엉뚱한 데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는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팽배해져 있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북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북방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그 소리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까? 아니면은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북방의 그 소리는요, 너희들 속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대부흥을 허락하실지 아니면은 심판을 하실지 잘 모릅니다. 이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문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문을 같이 외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딘지 모르게 오염된 우리의 내면을 씻어주시고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딘지 모르게 오염된 우리의 내면을 씻어주시고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부패입니다.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세속하여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무뎌져 버리는 것,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성상납에 관한 우리나라 지도층의 그 윤리도덕의 그 수준 이하의 그 모습들, 그거 보면서 그냥 이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가 버린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속화된 것이고 부패된 것입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썩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부패된 걸 보아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제부터 왜 고난을 외면을 했습니까? 한국교회가요, 고난을 외면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과 성공, 축복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을 외면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1960년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온 것이 바로 성장과 복이었습니다. 성장과 복. 그때부터 고난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공과 축복, 이것을 위해서는요, 말씀도 슬그머니 타협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기도도 오로지 축복을 위한 기도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사도 슬그머니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제사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복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한국교회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은 이미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에 복에 관한 것만 선포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 후반부터 복만 바라보고 왔던 한국교회의 병폐였습니다. 서서히 그렇게 부패가 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물을 타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살 위인 형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싸우고 있으면은 참다 못한 어머니가 마당에 뛰어내려가셔서는 거기에 대나무 빗자루가 있습니다. 대나무 빗자루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가득만 뚝 뽑아가지고 옵니다. 뚝 뽑아와서는요, 어머니 앞에 섭니다. 장단지를 다 그두고 이렇게 서죠. 두 살 위인 형은 저보다 훨씬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맞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만 지금은 그 해초리 맞는 것이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 허공을 가르면서 휙 하고 날아와서 딱 부딪히는 그 아픔, 그게 그립습니다. 그때는요, 그걸 맞으면서 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요 어머니란 말이 나옵니다. 보통 때는 엄마 그러는데 그때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웬걸요, 또 싸우죠. 그때는요 회초리 맞고 나면은 고쳤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다시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진실된 그 회개의 모습, 이런 모습. 일제시대 또 6.25전쟁 이런 고난이 있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교회 모임에는 늘 했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물의 회개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눈물의 회개인데요,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풍부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어도 쌀뜨개 쌀은 그래도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어딘가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이럴 때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읽었던 40절에서 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냐. 이들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옷이 찢어졌겠죠. 채찍에 맞았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있는데 그들은요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고 일어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채찍질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도 찢기고 옷도 찢기고 능욕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신앙이 진짜 순수한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요 어떻게 살았냐면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평소에는 이들이 가정에 3355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흩어졌죠. 당시 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초대 교회의 이 모습이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같죠. 이 교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장기적인 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껏해야 2, 3년 정도밖에 유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누어주고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 그러지 않고 다 나누어주면서 없는 사람 먹여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특징은 명령이나 또는 조직 또 어떤 강제성을 띈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마다 역사하시는 그 이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자율적으로, 재물을 나누어 쓰는 것도 자율적으로, 복음을 스스로 나가서 전하고 모이기 스스로 힘썼습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 어느 누구 하나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흥을 한 이 거대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구가 있었거나 마을이 있거나 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가거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움직여 나갔습니다. 사실 교회에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명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후의 서신서를 보면요,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너희는 다투지 마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 주를 섬기라, 흔들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란해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이 계명 같은 명령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역사가 흘러갈수록 어딘가에 순수한 면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이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이후의 교회 모습들이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그 교회의 수준만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남이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명령을 하든지 명령을 하지 않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서슴지 않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질 때 교회에는 인위적인 방법이 가미가 될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삭막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나가서 스스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만이 답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삭막해져 갈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조금 지나간 교회들이요. 그렇게 다 힘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6.25나 일제시대는 그래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만 떠서 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도 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와 같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516장 이 찬송을